지난 시간에 저희가 사도행전 2장 그 뒷부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나머지 사도들과 함께 이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사도들 앞에서 사람들과 형제들과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38절에 2장 3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부분에서 제가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님과 관련된 네 가지 중요한 것들, 즉 성령님의 침례, 또 성령님의 충만, 또 성령님의 은사, 또 성령님의 열매, 이네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비슷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저 프린트물이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릴 텐데, 일단은 그냥 진도를 좀 나가고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좀 성령님의 침례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는 밥티슈마라는 단어입니다. 밥티슈마.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영어로 번역될 때 이것은 번역이 아니라 음역된 거예요. 그래서 소리 나는 그대로를 그냥 이렇게 갖다가 읽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그 트랜스리터레이션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트랜슬레이션이 아니라 번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음역이에요.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밥티슴이라는 그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읽어서 영어 스펠을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BAPTISM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서 주로 A를 읽을 때 R로 읽지 않고 에 발음을 내기 때문에 밥티슴이 아니라 뱁티슴 이렇게 영어에서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밥티슴 또는 밥티슈마, 영어로는 뱁티슴,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잠긴다는 거예요. 잠긴다는 거, 이머스 되는 거, 잠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잠긴다는 것은 곧또 묻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를 성령님으로 침례받는 것을 가장 잘 대조할 수 있는 것은 불침례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니 사도 미안합니다. 저도 졸린가 보죠. 예. 침례자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이제 미리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그분께서 오시면은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또 물로 침례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로 침례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불침례를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껍질은 꺼지지 아니하는 불로 태우시리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묘사한 거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불에 이렇게 태워질 때 어떤 그 쭉정이들이 불에 태워질 때불 안에 완전히 삼켜지잖아요. 잠겨지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장소가 불못인데, 그렇죠. Lake of Fire, 불호수예요. 그래서 그 불호수에 이렇게 잠겨지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침례인 거예요. 불침례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지금 성령 침례입니다. 사람이 성령님으로 침례되든지 아니면 지금 불로 침례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 불침례가 곧 성령침례구나.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은 곧 몸이 뜨거워지는 것이구나. 뭐 이렇게 지금 오해를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에 잠기느냐, 성령님에 잠기느냐, 이둘 중에 하나의 문제라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성령님 안으로 잠긴다는 것은 곧 성령님 안에 묻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달리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님 안에 묻힌다. 그러니까, 씨앗이 땅에 묻히면 씨는 죽고 새로운 열매를 내듯이, 한 사람이 성령님 안으로 잠기면, 즉, 묻히면, 그 사람, 즉, 옛사람이죠. 옛자는,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이제 맺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 안으로 그 사람이 묻히면서, 잠기면서, 묻히면서, 마치 씨앗이 이렇게 땅 속에 묻히듯이, 그렇게 묻히면서,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토양인 성령님 안에 떨어져서 묻힌 씨가 이제 새싹을 내고, 마침내 또 다른 열매, 즉, 부활에 몸을 맺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은요. 이거 혹시 그 저쪽 안쪽에 유아실에 있는 분들에게도 좀 드렸나요? 네, 오케이. 사실 그 죽고 또 묻히고 또 부활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는 복음은 죽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가 지금 그리스도의 죽음 곧 나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곧 나의 부활, 이것을 지금 복음의 전체 요약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복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묻히는 거죠. 그 묻히는 게 지금 이제 잠기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아무도 성령님 안으로 침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침례라는 것은 신약에서, 신약 교회에서만 지금 있는 일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지만, 그러나 그 임하는 것이 일시적인 그러한 것이었다 그랬죠.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사람이 성령님 안으로 완전히 이제 잠기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성령님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서 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그렇죠? 성령님 안에 잠기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한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맨 아래, 두 번째 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순간 신자는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는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과 지금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것. 그래서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모두 한 성령님 안으로 들어감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따로 성령 침례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 은사운동, 오순절 계통에 속한 교회들에서는 가르치기를 구원은 구원이고 구원받은 이후에 따로 이두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를 경험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성령 침례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구원받는 것과 이 성령 침례 두 번째 은혜를 이걸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두 가지가 지금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이고 성령 침례되는 거예요. 성령 침례되는 순간이 구원되는 것이고 구원받으면 성령님 안으로 잠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앞 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있는 신약시대 고하는 부분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유대인이나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이거 지금 교회 얘기하는 거 맞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이거 교회 얘기하는 거 맞죠? 그런데 이 교회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모두가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으로 한 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은 지금 성령 침례를 안 받았으면 한 몸, 즉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 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은 구원을 아직 못 받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았다 그랬으니까는 받아서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침례를 받는 순간이 구원되는 순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원 받고 나서 다음에 뭔가 성령 침례를 또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다.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고 한 성령 안으로 이미 잠겼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고 그렇게 될 때 한 교회에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게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구원과 구분해서 다르게 두 번째 은혜라고 가르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그 3페이지 쪽으로 넘어오셔서요. 그래서 성령 침례의 결과로 매번 타언어, 이제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타언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우는 유대교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만 나타난다. 자, 성령 침례를 받으면, 즉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이에요. 이거 지금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침례 받는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고 이렇게 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초대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서 유대교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모두가 다 유대인이거든요. 거의 100% 유대인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100%가 다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은 뭘 구하는 민족이었냐면 표적을 구하는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표적은 유대인에게 합법적으로 주신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의 의미로서 지금 이 소위 방언, 이 타언어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모든 기초가 다 놓이고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 주축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진행되어 나오는 과정 내내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즉시 타언어, 방언을 이야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표적을 약속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도마에게 너는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표적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믿음으로 걷는 것, 우리는 이 믿음으로 걷는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보는 것으로 걷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신약 교회 모두에게 구원받는 매 순간에 이러한 표적으로서의 타언어, 즉 방언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의 이 교회에서 어떤 영적인 것, 교리적인 것들을 분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조금 성경적으로 한다. 아, 목사님이 참 말씀도 좋고, 아, 저 교회는 참 정말 그래도 성경대로 하려고 한다 하는 교회에서도 유독 이러한 어떤 방언의 문제, 소위 뭐 아니면은 또 무슨 이제 영성 훈련의 문제, 뭐 영성 훈련에 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와 이렇게 관련해서는 대부분 또 분별을 못 하고 이렇게 대단히 혼탁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교회,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교회를 우리가 이루려면 이런 부분에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해야만, 그래야만 이 세태에 휩쓸려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오순절 운동, 이 펜테코스털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간간이 있어 왔는데 지금 이 1800년대 이 초반 중반에 와가지고 급속하게 이제 로마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에 와서는 이 마지막 세대에 와서는 이것이 지금 배도 교회의 배도를 지금 이끌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이 원동력이 되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장로교나 이런 데서는 사실 방언하는 것을 금했었습니다. 좀 보수적인 장로교에다 그러면은 방언하는 걸 금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장로교가 됐든 뭐 무슨 뭐 보수적이 됐든 감리교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방언해요. 그리고 다이 영성운동한다 그래요.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세대 인자가 하나님 이 사람의 아들이 올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마지막 세대가 되면서 이제 배도의 시대로 가면서 모든 교회가 다 휩쓸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단히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단히 뭐라 그럴까요? 좀 신비롭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기독교 신비주의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어 왔던 그 이단의 그 모습이에요. 기독교 신비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 안에 신비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복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비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초자연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비주의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어떤 신비한 것들, 마술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접신을 행하는 것, 이런 것들과 교묘하게 혼합된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분별하는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좋은 교회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로 침례된 그 결과로 타 언어를 하는 것, 이것은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 그 초기에 100%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교회 시대에 거기서 이제 지금 유대교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지금 아직까지 표적이 필요한 그 시기에 표적으로서 주어지는 것이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장 넘기시면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성령님으로 봉인하신다. 여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게 지금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고 믿었다. 이게 지금 구원받는 순간이죠. 그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으로 봉인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성령님이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자 여기를 잠깐 보시죠.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이게 이제 편의상 성령님의 수면, 우리가 물처럼 이렇게 물의 수면이 있듯이 성령님의 어떤 표면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 안으로 이렇게 잠긴다, 완전히 묻힌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 안으로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러면서 한 성령님을 마신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물 속에 빠져서 계속 있으면 물 마시겠죠. 성령님 안에 푹 빠져 있으면 우리의 성령님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잠겨 있고 마시는 것이고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위를 성령님이 딱 봉인하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기고 우리는 묻히고 성령님이 이렇게 딱 봉인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령 침례입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과 성령님의 선물,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은사라고,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과 또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도 안 받았는데, 그러니까 즉 구원도 안 받았는데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수 없잖아요. 구원도 안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 이런 걸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물 침례는 그러니까 내적 침례, 즉 영적 침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령 침례, 이것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눈에 안 보이는 침례가 일어난 것을 외적으로 내가 공개적으로 내 신앙의 고백을 하는 행위, 그것이 지금 물침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 안으로 완전히 잠기고, 성령님 안에 묻히고, 성령님으로 봉인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외적으로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물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침례가 안 됐는데 물침례 받았다. 헛거죠. 결혼 안 할 사람인데 약혼반지 꼈다. 아무리 끼고 다녀봐야 소용없죠. 약혼반지가 유효한 것, 그것은 뭡니까? 결혼할 사람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이죠. 결혼반지 똑같죠. 결혼했기 때문에 그 반지가 유효하지, 결혼도 안 했는데 반지 끼고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물침례 10번 받아도 성령 침례를 한 번도 안 받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침례 받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물 침례가 유효한 것입니다. 오케이. 다음 넘기셔서 오늘 성령 충만까지만 두 개를 보고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두 개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는 막연하게 아 성령 충만 그러면 사람이 뭔가 붕 떠 있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자 성령 충만은 신약 성도들에게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술 충만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취하라.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술 충만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의해서 사람이 조정을 당하죠. 그렇죠? 똑같은 거죠.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님에 취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조정받게 되겠죠. 예. 그런데 성령님에 의해서 조정받는 삶이 이 비상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늘 그 눈은 이렇게 뜬 듯 안 뜬 듯 이렇게 흐리멍텅 해가지고 이렇게 뭐 입으로는 중얼중얼 뭐 알지 못하는 얘기나 하고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침례가 아까 잠기는 것이라 그랬어요. 침례는 잠기는 것이다. 그럼 충만은 뭐냐? 충만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충만은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그것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컵에 있을 때 충만은 이 물 안으로 빠지는 것이고 침례는 이 물 안으로 빠지는 것이고 충만은 여기다 갖다 이렇게 붓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은 그 죄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으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자, 가득하며 가득하고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 할때 이게 being filled with some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full of something. 그래서 뭐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상태인 거죠. 채워져 있는 상태. 요거 대신 성령님으로 가득하며 이렇게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그랬는데 요런 거다 대신 성령님으로 가득하며 그럼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은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사실 내용물이 성령님이고 또그 채우시는 분 자체도 또 성령님이세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엔 조금 이상하죠. 그러나 성령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부으시는데 성령님 자신을 부으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 자신, 내용물이 성령님이 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충만은 한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성령님의 충분한 통제하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은 제가 여기서 지금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 믿고 나서 죽는 순간까지 24시간 단 1초도 빠지지 않고 성령님으로 충만했다. 그것은 사실 어려워요. 그것은 어려워요. 그렇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직 변화되지 않는 몸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유혹을 받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되고 성령님을 억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초도 빠짐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그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어쨌든 이 성령님의 그 충분한 통제하에 놓이는 그런 것들이 자주 보여지고 그런 시간들이 더 많다. 이렇게 될때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은 특별한 활동을 위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며 성령이 그분 자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찰스 라이리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충만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 얼마나 자신을 내어드리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많이 내어드리면 성령님으로 많이 충만한 것이고 적게 내어드리면 적게 충만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은사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은사, 성령님의 선물은 이제 다음 시간에 볼 텐데요. 성령님의 선물은 제가 그리스도께 많이 내어드리면 내가 성령님의 선물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이 부분에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성령님의 충만은 내가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많이 내드리면 많이 내드릴수록 비례해서 성령님으로 내가 채워져요. 충만해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께 나 자신을 많이 내어드리면 많이 내어드릴수록 성령님의 은사, 즉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병 고침과 뭐 타언어를 말함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지냔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 아니라는 것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왜? 성령님의 선물은 성령님의 판단대로 나눠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그거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판단해서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의 충만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얼마나 자신을 내어드리는가에 따라서 비례하는 것이고 열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열매 또한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께, 그리스도께 많이 우리를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열매는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침례, 첫 번째 본 성령님의 침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내어드리는 문제, 이것은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에 한해서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정말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다르다는 것. 그다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을 성경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세 부류의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을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이거는 대단히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최소한 이런 것들은 좀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돼요. 사람이 지금 세 부류가 있단 말이에요. 14절, 2장 14절에 고린도전서.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본성에 속한 사람. 요 사람이 있어요. 본성에 속한 사람. 네이처럴 맨 그랬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본성에 속한 사람은 그래서 어때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못 받은 사람. 그런데 15절에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 이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이네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또한 부류가 나오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3장에 이제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자, 그러면은 지금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 이들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 못 받은 자입니까? 예? 받은 자, 어떻게 그걸 알수 있습니까? 예? 예? 그 아래? 그렇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 이들이 지금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갓난아기들이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았지만 갓난아기들인데 이들에 대해서도 지금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 맞아요. 그런데 받은 자들 중에서 지금 영에 속한 자가 있고 또한 부류는 지금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이다. 그러니까 세 부류가 있는 거잖아요. 구원을 아예 못 받은 사람은 뭐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 본성에 속한 자, 예. 본성에 속한 자, 네이처럴 맨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부류, 영에 속한 자, 스피리처럴 맨.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자, 카널이라 그랬어요. 카널 맨. 그리고 베이비즈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들이다. 그러니까 이두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그러면은,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은 본성에 속한 자겠습니까? 영에 속한 자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겠습니까? 예, 영에 속한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을 더 넘기셔서 또한 장을 또 넘기셔서 그 오순절날에 모여있던 120명이라고 된그 부분을 보시면 스데반 다음에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자, 오순절날에 모여있던 이 120명의 경우에는 오순절에 이 성령 충만은 성령 침례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받자마자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도 있죠. 지금 시대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오순절 사람들은 그랬던 거예요. 이 오순절에 모여있던 이 120명은 성령 침례와 동시에 성령 충만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고, 또이그 중에서 지금 성령님의 그 은사 중에 하나인 그 타언어로 말하는 것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120명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자, 너희가 조만간 성령님으로 침례받을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오순절날에 일어난 사건이 성령 침례 맞습니까? 맞아요? 예수님의 이 약속의 성취 맞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령 침례 받으리라 하셨으니까 성령 침례 받은 거 맞습니까? 맞죠? 맞죠. 그런데 2장 4절에 와서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침례가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도 맞고, 이 순간에 성령 충만했단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타언어들, 다른 언어들을 말했단 말이에요. 이 타언어는 지금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성령님의 선물로 돼 있잖아요. 은사로. 그럼 지금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진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오순절에는 이게 독특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타언어를 말하고, 기적이 일어난 경우가 있으나 모든 경우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언제나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어떤 방언이나 이런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매번 그랬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특별히 그런 것들이 일어났던 그 기간은 과도기.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교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집중적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이방인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번,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성령님의 특정한 선물을 사모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열매 맺을 거예요. 당연하죠.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이런 거 열매 맺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성령님의 그 은사, 선물들을 다 받냐? 그거 아니라는 거, 성령님의 선물 부분에서, 은사 부분에서 저희가 할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님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표현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억누르지 마라. 퀸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퀸치 not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아마 우리가 불끌때 이렇게 소화기를 확불 끄면 꺼지잖아요. 이제 그런 뉘앙스의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의하면 우리는 성령님을 슬프시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할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성령님의 침례는 이 나머지 세 가지, 충만과 은사와 열매, 이세 가지의 지금 출발점, 기초가 되는 것이고요. 침례는 잠기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묻힌다. 잠기고 묻히고 봉해진다.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순간에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는 것이다. 그걸 기억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은 술 취함과 비교가 되면서 성령님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가에 따라서 비례해서 우리가 성령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진다. 성령님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오순절에는 좀 독특해서 성령 충만과 성령 침례와 성령의 그 은사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과, 우리가 어느 순간 성령님으로 충만해 있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매 순간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을 억누를 수도 있고, 또 성령님을 슬프시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은사와 열매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